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뺏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반한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세상 것을 다 포기하고 절에 들어가서 중이 되는 사람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의 법칙과 많이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반대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다, 이렇게 해야만 내가 행복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말씀 같습니다. 세상에선 자꾸 위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것이 성공의 열매라 생각하는데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가야 성공할 길 같은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고 큰 길, 편안한 길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좁은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 하십니다. 세상은 열심히 모아라 하는데 자꾸 주님께서는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복수해야지 속이 시원하다라는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는데 그래서 전쟁도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뭐 이 모든 것들 그냥 우리가 뭐 흉내라도 낼 수 있잖아요. 하려고 노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힘든 것, 이것을 꼽으라면 아마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같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래요. 아니, 미워하는 자는 옆으로 제껴놔야 되는데 원수는 참 말 그대로 사라져야 하고 망해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이 용서하라는 기준도 힘든데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뭐 예수님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지 나 같은 수준의 믿음 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만 공부해보고 생각해보면 이 원수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이 원수는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 대상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가?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도 오래된 노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찬양하는데 사랑받을 대상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시며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게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것.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대요. 구약에 보면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너희가 싸우지 않아도 된다 이것입니다. 그냥 믿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가 벌받을 짓을 했으면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참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머스트입니다. 새로운 법칙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그냥 교회 정도 다니고 가서 봉사 좀 하고 헌금도 하고 이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자녀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샘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이제 원수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자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 위에 기도하고 뺨을 때리는 자 한쪽 때리면 또 다른 쪽도 대고 옷을 빼앗는 자는 속옷도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그리고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한 대로 대접하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만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일 너희가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그건 하는 것이다. 죄인들도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너희가 만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 정도는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을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어렵다고 하여서 돈을 이렇게 빌려주면요.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좀 더 필요하면 더 주되 선한 사마리아처럼 살라는 것,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가 세상 법칙대로 살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5절 36절 말씀은 오직으로 시작합니다. 만일에서 오직으로 갑니다.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주고 그리하면 이 컨디션이 나옵니다. 구원은 컨디션 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상이 꼭 따릅니다. 상이 따라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하는데 너희가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로 꾸어주면 그리하면 너의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비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뿐만 아니라 상까지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삶, 담장을 넘는 삶 이런 단어를 많이 들으면서 그게 옳은 말이구나. 말로 그냥 옳은 말이라고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묻어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내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묻어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첩보원처럼 살아갑니다. 나의 정체를 전혀 밝히지 않고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고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찬인 거 알면 내가 좀 실수할 때 하나님께 욕되게 보일까 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내가 그래도 크리스찬 이라고 이야기 안 하고 살아야지 라는 이런 생각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밝히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른 애 저 사람은 뭐가 좀 틀리네. 아, 저 사람 참 헌신적이고 희생적이네. 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함을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지 말라 두 가지와 하라는 거 한 가지입니다. 이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누구에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정죄하며 비판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속이 조금 시원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나와 맞장구 쳐줘야, 야, 나도 아군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아, 그 사람이 더 좋아집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내가 할 일은 사랑할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 우리 너무 쉽게 합니다. 요즘 뭐 인권을 내세우면서 이것은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참 다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것 너무 쉽게 합니다. 언론에서도 보면은 요즘은 참 이게 SNS가 발달하면서 많은 그런 이런 인포메이션이 오고 가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 이 한국 지금 대선 치르려고 준비하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나만 잘해서 안 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잘하도록 만들어 놔야만, 예, 이게 뭐가 안 되지? 주위에 있는 뭐 사람들까지도 다 털어갖고 먼지 나면 안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무서운 시대구나. 힘든 시대구나. 믿는 자들은 우리가 할 일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래요. 그러면 우리도 용서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게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주는 삶 참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움켜쥐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주래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축복의 저수지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계속 꾸역꾸역 모으기만 하고, 아, 이거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는 축복을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또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계산법이에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썩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 것으로 알고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그 새 것들은 옛날 것을 그냥 그대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은 이웃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채워주실 텐데 전보다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더 많이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역설적이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는 별로 감동을 줄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너네나 우리나 차이가 뭐냐, 너희들이 잘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밖에 더 있느냐 하면서 세상의 본이 되기보단 조롱거리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에서 묻어나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우리는 성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쉬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켜드릴 수 있을까? 뭘 해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감동시키는 것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감동받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들, 부모님들이 언제 자녀들에게 감동을 받습니까? 자녀들에게 감동받는 때는 자녀들이 철든 이런 이야기할 때, 참 자기만 생각하던 이 어린아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아이가 이제는 부모도 챙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한다고 하고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지금까지는 귀등으로 듣는 것 같았는데 그 귀등으로 듣지 않고 콩나물이 물이 다 내려가는 것 같아도 자라는 것처럼 얘가 부모의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라고 느낄 때 부모는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세요. 내가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 가면서까지 구원했는데 야, 참 보람 있구나, 참 잘했구나 라고 하실 때가 말씀 순종할 때입니다. 이 말씀은 불가능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말씀으로 알고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짝퉁이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모습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뿌듯하고 참 I'm so proud of you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보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마음껏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